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때 제가 오전에 최근에 전했던 말씀과 좀 연결된 것으로 이 성찬을 상기하는 그런 방식을 좀 제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의 복됨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갖게 하신 주신 은혜의 방편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여서 실제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런 우리를 복되게 한 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좀 그것을 상기하여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속에서 언급됐던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은 과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상기하여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앞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는가? 사랑인데 죽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사랑하심을 말하는데 이런 끔찍한 죽음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있으니까 그냥 익숙한 문장과 어떤 개념으로 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런 끔찍한 죽음이 있는 겁니까?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는 이런 죽음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도대체 무슨 사랑이기에 아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게 하는 제물로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분명히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사랑이요,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 끔찍한 죽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우리가 배워서 교리적으로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로도 들었으니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머리로.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걸 말하고 많이 설교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사랑을 자꾸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가 얄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신학적인 지식과 정리된 것이 많이 있고 그 사랑이나 이런 교리적으로나 설명할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결핍을 느끼는 것은 삶 속에서 이 사랑의 큰 실체가 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작용 요인으로 덜 되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실제로 받으면 이 사랑 받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누가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게 사랑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런 큰 사랑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그 예수로 인해서 행복함과 이 삶에서의 생기와 이 동기부여에 어느새 이런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덜한 그런 걸 느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이렇게 생생하게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구하면서 결국 제가 구하면서 생각이 미치는 건 뭐냐면 이 실체를 제가 일상에서 더 풍성히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많이 누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이 묵상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식으로 탁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지식으로 탁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 지금 제가 꺼낸 이 질문을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랑이셔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끔찍한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겠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계시해 준, 알게 해준 이 내용으로서는 너무 중요하고 아주 비중이 큰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아니 영혼까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확인케 하는, 확신케 하는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 질문과 맞물려 있는 이 대답이.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항상 이 사실, 이 실체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 나에게 있는 것인 것을 확인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도 다 우리처럼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고난, 뭐 힘든 거, 자식들이 죽고 몇 명 나왔는데, 5명 나왔는데, 6, 8명 나왔는데, 2명 죽고 3명 죽고 이런 경험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은 이 지금 제가 질문 제기한 이것의 사실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고 심지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사랑이기에 아들을 죽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죽음이 이 사랑 얘기에 연결돼서 언급되고 있는가. 그것도 화목제물이잖아요. 제물로 죽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랑 얘기하면서 이 끔찍한 죽음 얘기가 같이 맞물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끔찍한 죽음 얘기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기묘한 얘기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여서 우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우리의 죄를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코자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죄가 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를요. 그러면서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일치된 사랑이어야 한 거죠. 그 거룩하심을 담은 사랑이어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심을 담은 사랑이에요. 거룩하심과 일치된 사랑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거룩한 사랑이어서 죄를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곧 거룩함에 일치되게 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보내어 그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네. 지어서 그 끔찍한 죽음을 화목제물로서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여 그런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죄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조건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게 얻어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요한일서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이런 일을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 그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아들이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가 의를 얻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아들의 끔찍한 죽음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죄 있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사랑으로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아주 이 놀라운 사실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구원을 얻게 됐는지를 증거해 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이 화목제물이 대신 아들만큼 확실한 거예요. 바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어서 곧 거룩한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한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사랑, 구원, 이 죄사함 이런 결정적으로 우리 운명을 영원히 바꾼 것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들을 죽게 한 사랑의 성취여서, 거룩한 사랑의 성취여서 이 구원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누군가 고발해도 그 고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 죄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고발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하여서 이룬 사랑, 곧 거룩한 사랑이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아무리 탁월한 존재를 할지라도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어서 그것이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아. 이 떡은 단순히 표상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말해 줬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떡을 때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피다 말이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를.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상기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겁니까? 지금 말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랑이신 분이 아들의 끔찍한 죽음으로 이룬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 얘기 이런 말씀하면서 내 끝자리 가서 꼭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해. 어떤 자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이고 받는 자이다.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자를 갖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오늘 포스트 모던 세대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같은 사람이 정체성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뉴욕 시민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젊은 사람들 막 앞만 달리면서 성공을 맺는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 정체성이야. 돈이 정체성이고 이 그런 저 사람들에게 정체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너희, 당신들이 바뀌느냐? 안 바뀌거든요. 그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허상들이고 우상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뉴욕 사람들에게 먹힌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일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 뭐 할래? 뭐 할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 한다는 것,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얘기할지라도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정체성이 그 조건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해봐야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이 되고 내가 뭘 얻었고 뭘 이루려고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무슨 직장이든 내가 어떤 상사가 됐든 뭐 어디 올랐든 이런 걸로 정체. 근데 그게 정체성이 됩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가변적인 것들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중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가변적인 것에서 가짜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얻든지. 인간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내게 있음으로써만 가능해요. 흔들리지 않는. 바로 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허망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죽을 인간, 그런 것 안에서만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다가 죽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가지고 이 극단적인 멸망의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친히 오신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여서 그 거룩한 사랑을 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나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주변 사람도 다 나중에 저와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 뭐 어쩌고 저쩌 형제고 이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어서 저를 사랑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간 우리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걸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삭혀서 그 거룩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당사자로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추구하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든지 여러분 자신이 설명할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이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 8장에서 쫙 쏟아놓습니까? 그 쏟아놓는 그 절정에 가서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언급합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걸 다 언급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것만 얘기하시지 마셔야 돼. 힘든 건 맞아요. 그건 힘든 건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고민도 하고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10년짜리, 20년짜리 직업을 가져도 그것도 지나갑니다. 심지어 혈육이라고 해도 부모도 지나가요, 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이분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이분께서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거룩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붕 띄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신성을 수도 없이 드러내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물리도 걷고 수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신성의 증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에서 말한 규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몇 년짜리 써먹는 기준이에요. 신분이든 지위든 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유는 다 몇 년짜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로준수 목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자인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상기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출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오늘도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내가 그런 자이다. 이것은 영혼으로 잇대어서 확인할 사실이고 누릴 사실입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합시다.